보통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좀 끔찍한 일이나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머릿속에서 일종의 인과관계 자동응답기 같은 게 켜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죠. 원인을 알아야 직성이 풀리니까요.
맞아요. 상상해 보세요. 고장난 자동차를 갓길에 세우고 정비소에 견인해 갔을 때그 기분이요. 정비사가 보닛을 열고, 아, 여기 타이밍 벨트가 끊어졌네요. 라고 명확하게 진단해 주길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말입니다.
그렇죠. 원인을 찾으면 그게 뭐내 잘못이든 아니든 간에 적어도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조금은 되찾은 기분이 들거든요.
네, 안심이 되잖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확실성을 굉장히 혐오하니까요. 우리는 그 이유라는 게 우리를 안심시켜 줄 거라고 굳게 믿고 끊임없이 인과율의 사슬을 추적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시야를 확 넓혀서 인간의 고난과 신의 섭리라는 아주 오래되고 거대한 주제로 넘어간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먹통이 되는 거죠. 방금 전까지 잘 작동하던 그 정비소의 진단기가 고장나 버리는 거잖아요. 원인과 결과라는 우리의 그 얄팍한 공식이 산산조각 나버리니까요.
네, 산산조각 나죠.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칠 자료가 바로 이 당혹스러운 지점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출처는 존 월턴 박사님의 강의 기록, 욥기의 메시지, 제29강인데요. 이 자료는,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가장 날카롭고 불편한 질문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죠.
월톤 박사는 이 구약성경 욥기의 텍스트를 현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방식을 아주 신랄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늘을 향해 소리치는 그 질문 말입니다.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거잖아요.
네, 가장 흔하고 또 가장 처절한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심층 탐구의 목표는 어쩌면 여러분을 좀 충격에 빠뜨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 발견한 욥기의 진짜 메시지는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전혀 아니라는 거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들고 있던 질문지 자체를 찢어버리게 만듭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월튼 박사는 욥기에서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는 시도 자체가 완전히 헛발질이라고 지적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욥기 42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면 아주 기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욥이 그토록 처참한 고난을 받는 이유나 그의 과거 행동에서 기인한 어떤 도덕적 원인도 욥 자신에게는 끝내 제시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과거를 돌아보잖아요. 내가 대체 뭘 잘못했지 하면서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애쓰고요.
그렇죠. 하지만 박사는 과거를 향해 왜라고 묻는 시도를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심지어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맹인에게 시선을 미래로 돌려 고난의 목적을 찾으라고 하셨던 그 조언조차도요.
아, 그 유명한 구절이요.
네. 하지만 그 조언조차도 늘 명확한 답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좀 느슨하게 쥐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잠깐만요. 목적조차 느슨하게 지어야 한다고요? 그 말은 그냥 내가 지금 겪는 이 끔찍한 고난이나 억울한 일에 아무런 거창한 우주적 목적이나 교훈이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솔직히 그렇게 들으면 너무 허무하고 잔인하게 느껴지는데요. 내가 겪는 고통이 아무 의미도 없을 수 있다뇨?
여기서 월튼 박사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재설정해야 한다는 건데요. 바로 무질서와 비질서의 개념입니다.
무질서와 비질서요?
세상에는 악의적인 무질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비질서, 그러니까 영어로 논오더라고 부르는 상태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노노더, 무질서와 비질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상적인 언어로는 둘다 그냥 규칙이 없고 엉망진창인 상태처럼 들리거든요.
이게 이 자료를 이해하는 아주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무질서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룰을 어기거나 파괴하는 그 악의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죄나 타락의 결과라고 볼수 있죠.
아, 누군가의 잘못으로 생겨난 파괴적인 상태군요.
맞습니다. 반면 비질서는 전혀 다릅니다. 창조 이전에 텅빈 우주 공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 질서를 부여하셨지만 이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통제되고 세팅된 기계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계상된 건 아니라는 거네요.
네. 즉, 비질서는 악한 것이 아니라 그저 무작위적인 자연 법칙이나 세상의 이치로 인해 돌아가는 중립적인 우연성에 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끔찍한 자연재해나 갑작스러운 사고가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받는 벌, 즉 무질서의 결과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이 나를 특별히 연단시키려고 짠 치밀하고 거창한 비밀 계획도 아닐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저 지각변동이나 물리법칙 같은 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작동 원리? 즉, 비질서 때문에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일 수도 있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 숨겨진 어떤 심오한 개인적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애초에 없는 것에 끊임없이 이유를 찾으려 집착하니까 인간의 고통만 가중되고 결국 스스로 미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현대인들에게는 소화하기 힘든 진술이네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래, 지금 당장은 내 좁은 시야로 이 고난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언제고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때는 다 알게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티잖아요.
그렇죠. 내 고통에는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죠.
그래서 월튼 박사가 자료에서 든 비유가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일종의 천국의 이유 안내소, 비유 말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천국의 풍경을 꼬집은 거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면 커다란 안내 데스크가 있고 거기서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 있을 거라는 겁니다.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건 너무 현실적이네요.
자기 차례가 오면 제가 2024년에 그 끔찍한 병에 걸렸던 이유가 대체 뭡니까? 라고 묻고 신이 거대한 서류처를 쫙 열면서 아, 그건 나비효과처럼 이런저런 우주적 이유가 얽혀 있었단다 라고 친절하게 브리핑해 줄 거라고 기대한다는 거죠.
맞아요. 솔직히 저한테도 마음 한구석에 그런 오기 같은 게 있거든요.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한 것에 대해 언젠가는 반드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듣고 말 테다. 이런 마음이요.
하지만 자료는 그 기대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런 이유 안내소는 천국에 없다는 겁니다.
아예 없다고요?
우리의 지능이 부족해서 신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해명해줄 특별한 이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건조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길을 걷다 우연히 새똥을 맞았을 때 거기에 우주적 메시지가 없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하지만 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어떨까요? 누군가의 악이나 부조리 때문에 내 가족이 다쳤다면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나를 이런 상황에 내버려둔 신의 멱살을 잡고 법정에 세워서라도 스스로 변호하게 만들고 싶은 건 상처받은 인간의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방어기지 아닌가요? 당신이 전능한 신이라면 내 앞에서 당신의 처사를 납득시켜봐 라고 따지는 거예요.
방금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당신이 방금 묘사한 그 분노, 그 치열한 법정 투쟁의 본능이 놀랍게도 그것이 바로 욥이 저지른 가장 결정적인 실수였다고 월튼 박사는 지적합니다.
네, 욥이 실수했다고요? 그는 한순간에 재산과 자녀를 다 잃은 완벽한 피해자잖아요. 신에게 분노하고 따질 자격 정도는 있는 거 아닙니까?
욥이 처참한 피해자인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것 자체는 지극히 인간적이죠. 신도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월튼 박사가 문제 삼는 것은 욥이 신을 피고석에 강제로 앉히고 자신에게 상황을 해명하라고 요구한 그 태도입니다. 우리는 은연 중에 신이 우리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고 정당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아, 신이 나에게 해명할 의무가 있다?
네. 하지만 우주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신의 거대한 메커니즘은 우리의 이해 범위, 즉 박사님의 재미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급여 등급, 즉 페이그레이드를 완전히 벗어난 차원의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개 말단 신입사원이 CEO의 집무실을 발로 차고 들어가서 글로벌 거시경제 전략과 10년치 인수합병 계획의 모든 세부사항을 자신에게 납득시키고 결재받으라고 요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하극상이죠.
애초에 우리는 그 거대한 그림을 감당할 데이터 처리 능력조차 없습니다. 하물며 우주의 섭리는 어떻겠습니까? 신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자신을 방어하고 해명하실 이유도 의무도 없다는 것이 이 자료의 서늘한 결론입니다.
아, 뼈 아프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잘못된 질문지가 적힌 소장을 들고 엉뚱한 법정에서 신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던진 왜 나에게라는 질문이 틀렸다면 욥기가 이 길고 고통스러운 텍스트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려는 진짜 질문은 대체 뭡니까?
바로 여기서 논의의 초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질문은 우리는 왜 고난받는가에서 우리는 아무 대가나 혜택이 없어도 신을 섬길 수 있는가로 이봉합니다.
혜택이 없어도 신을 섬길 수 있는가?
네, 이것이 바로 욥기 1장에서 도전자, 즉 사탄이 신에게 던진 근본적인 질문이고요.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무거운 주제인 조건 없는 의로움입니다.
조건 없는 의로움.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 이 부분부터 정말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됐어요. 이 개념을 우리의 일상적인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아주 좋습니다.
솔직히 우리 대부분은 무의식 중에 종교나 신앙을 일종의 거대한 거래로 생각하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거대한 영적 자판기에 코인을 넣는 느낌이랄까요?
네, 인과응보의 자판기죠.
그 자판기의 코인 반환구를 아예 용접해버리는 것 같아요.
아주 생생하고 정확한 비유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영생, 죄사함, 구원, 내면의 평화 같은 엄청난 혜택들을 약속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망각하는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을 획득했거나 우리가 지불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가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가가 아니라는 거군요?
월튼 박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대하던 그 모든 신앙적 혜택과 평안이 하루아침에 싹 증발해버린다고 해도 당신은 여전히 신을 신뢰하고 선한 길을 선택할 의지가 있는가?
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런 상황이네요. 제가 어느 날 회사 사장님실에 불려갔는데 사장님이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자네, 다음 달부터 자네의 월급은 0원이네. 보너스도 없고 복지카드도 정지될 거야.
네, 최악의 통보죠.
의료보험 혜택도 끊길 거고 그런데도 내일 아침 9시에 우리 회사의 순수한 비전만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출근할 건가? 라고 묻는 거잖아요. 솔직히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직서 던질 것 같습니다. 이 개념 인간적으로 너무 불편하고 감당하기 힘든 요구 아닌가요?
그 불편함이 올라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함의 밑바닥에는 통제권에 대한 인간의 끈질긴 집착이 숨어 있거든요. 이걸 더 큰 섭리의 그림과 연결해 봅시다. 우리는 왜 자꾸 신과 기브앤테이크의 거래를 하려 할까요?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서요.
더 합리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다는 묘한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튼 박사는 욥기 40장에 나오는 신의 압도적인 수사학적 질문을 짚어냅니다.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그 장면이죠.
네, 폭풍우 가운데 나타난 신이 자신에게 따져 묻는 욥에게 역으로 질문하죠. 그래, 네가 통제권을 쥐면 나보다 세상을 더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한번 해보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와, 진짜 숨이 턱 막히는 질문이네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정한 아주 단순하고 기계적인 인과율, 그러니까 착한 일엔 무조건 상을, 나쁜 일엔 즉각적인 벌을 주는 식으로 세상을 세팅하면 훨씬 공평하고 완벽한 세상이 될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신보다 더 신처럼 세상을 통제하려는, 이른바 신을 이겨 먹으려는 우리의 오만한 태도를 꼬집는 겁니다.
신을 이겨먹으려든다.
만약 우주가 방금 당신이 말한 그 기계적인 보상 시스템으로만 돌아간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선을 행하는 진짜 동기가 훼손된 그저 얄팍한 이익 창출 거래소에 불과해질 겁니다. 신뢰와 사랑이 기반이 된 우주적 섭리라고 볼 수 없죠.
아, 우리가 신의 자리에 앉으면 세상을 더 정의롭게 만들 거라고 자신했지만 실상은 가장 숭고해야 할 신앙마저 얄팍한 비즈니스 거래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거군요.
네, 뼈아픈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제가 말한 그 월급 0원의 출근, 즉 나에게 떨어지는 혜택을 전혀 바라지 않는 조건 없는 의로움이라는 게 애초에 나약한 인간에게 가능한 일이긴 합니까? 자료에서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역사상 가장 극적인 한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더군요.
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오해받는 장면, 바로 창세기 22장에 등장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네, 모리아사의 제단 이야기죠.
보통 사람들은 이 장면을 그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늦둥이 아들을 신에게 바치려 한 맹목적인 아버지의 엄청한 희생 정도로만 읽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월턴 박사는 이 사건의 본질을 전혀 다른 렌즈로 해보합니다.
전혀 다른 렌즈라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의 제단 위에 꽁꽁 묶어 올려둔 것은 단순한 혈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모든 언약, 즉 아브라함이 가진 미래의 전부였습니다.
잠깐만요.
언약 자체를 대단에 묶었다. 이 부분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건지 조금 더 깊게 풀어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의 지난 수십 년의 삶의 궤적을 돌아보시죠. 신은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100세의 이삭이라는 증표를 주셨죠.
네, 모든 약속의 결정체였죠.
이 말은 즉 이삭이 죽어 없어지면 그를 통해 이루어질 거대한 민족도 약속된 땅도 인류를 향한 우주적 축복도 모두 리셋된다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이 신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는 비록 그 과정이 고달프고 힘들었을지언정 결국에는 무언가를 얻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 확실한 보상이 주어지는 기브 앤 테이크가 성립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순종하면 혜택이 주어졌죠. 하지만 창세기 22장의 이 순간만큼은 아브라함 인생에서 유일하게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비이성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을 수 있었던 모든 신앙적 혜택과 축복의 통로를 자기 손으로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극단적인 혜택의 소멸이죠. 와,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아까 우리가 나눴던 현대적인 회사 비유로 다시 한번 깎아볼게요.
네, 아주 좋죠.
이건 마치 어떤 파트너와 평생을 바쳐서 엄청난 비전을 공유하며 스타트업을 키워왔어요. 내일이면 드디어 회사가 상장해서 세상을 바꾸고 천문학적인 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장 전날 밤 파트너가 나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지금 당장 메인 서버실에 불을 질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비유네요.
내가 이 회사의 수익이나 성공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하는 이 비전 자체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 이렇게 요구하는 거니까요. 아니, 이 미친 상황에서 머리를 굴리는 이성이나 논리적인 타산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첨금 수령 직전에 1등 당첨복권을 불태워버리라는 건데요.
정말 탁월하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비유입니다. 상장 전날 서버를 불태우는 그 막막한 심정. 월튼 박사가 이 자료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지점이 바로 그 지독한 역설의 벼랑 끝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설명이 완전히 실패하고 머릿속의 계산기가 산산조각나는 바로 그 지점. 거기서부터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신뢰가 싹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성이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신뢰가 시작된다.
한번 깊이 생각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의 원인을 명확히 다 알고 그 일이 내일 가져올 긍정적인 결말과 수익률을 100% 예측할 수 있다면 애초에 신뢰라는 단어는 인간의 사전에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결과를 다 아니까 믿고 자시고 할 게 없죠.
맞습니다. 그건 신뢰가 아니라 그저 확실한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투자나 계상일 뿐이죠. 욥기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최악의 밑바닥으로 치닫고 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을 때, 즉 신뢰하기가 가장 끔찍하게 어려워지는 바로 그 순간이
역설적이게도 신뢰가 가장 맹렬하게 필요한 유일한 순간이 된다는 거군요.
네. 아브라함이 떨리는 손으로 칼을 치켜들었을 때 신은 다급히 그를 멈추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떤 혜택이나 보상을 바라고 나를 따른 게 아니었구나. 창세기 22장 12절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확인하십니다.
경외. 나에게 떨어질 이익이나 보장된 안위 때문이 아니라 그저 신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맹목적인 연대감이네요.
정확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보상이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도 기꺼이 내 손으로 서버에 불을 지르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의로움의 가장 완벽한 증명이었습니다. 이 잔류가 우리에게 전하는 압도적인 통찰은 분명합니다.
어떤 통찰이죠?
우리는 내 개인적인 편안과 혜택을 얻어내기 위해 종교라는 서비스를 소비하는 영적 고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를 향한 신의 원대한 창조와 회복의 계획에 대가 없이 동참하는 파트너로서 살아가도록 초대받은 존재들입니다. 혜택이 목적이 아니라 신과의 깊은 동행 그 자체가 유일한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자료의 깊이를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마음이 묵직해지면서도 묘하게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욥이 앉아있던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제단 앞에서 인간의 열팍한 인과율과 신의 거대한 섭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현장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네, 아주 장엄한 충돌이었죠.
지금 이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도 어쩌면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이나 깊은 수렁 한가운데 홀로 서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답을 찾으려 수많은 밤을 지새우잖아요.
네, 그 고통스러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심층 탐구 자료는 당신이 천국에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던 그 이유 안내소에 셔터를 가차없이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훨씬 더 깊고 불편하지만 동시에 영혼의 밑바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지던 모든 혜택과 평안이 걷어진 진공 상태 속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옳은 길을 걷고 신을 신뢰할 것인가?
우리가 왜라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과감히 내려놓고 내게 돌아올 보상에 대한 계산기를 부숴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신의 거대한 우주적 퍼즐에 동참하는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그 험난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여정으로 당신을 부르고 있는 셈이죠.
좋습니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혼자 일상으로 돌아가 조용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진정한 인격 그리고 굳건한 신뢰의 민낯이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던 모든 화려한 보상과 안락함이 발가벗겨진 이후에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아, 무서우면서도 예리한 질문이네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좌절과 눈물은 그저 억울하고 무의미한 불행이 아니라 당신이 이 세상을 선하게 살아가는 진짜 동기를 마주하게 할 우주에서 유일한 거울 아닐까요?
모든 혜택이 사라진 곳에서 진짜 나를 만나는 거울이요.
맞습니다. 담장 내일 아침 당신이 겪는 고난에 대한 천국의 해명서가 영원히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인다면 내일 하루 여러분이 고난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묵직한 질문들을 일상 속에서 천천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이 적힌 친절한 해설지는 없습니다.
오직 본인의 선택만 남아있을 뿐이죠.
네, 오직 당신이 직접 묵묵히 디뎌야 할 신뢰의 발걸음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럼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머지않아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깊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